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제목으로 그 17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물론 구약 성경도 이 연대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도 사신 걸 잘 보시면 주후 몇 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앞뒤로 순서로 쭉쭉 보면 생각보다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인지를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제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리고 또 말투도 금방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한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봅니다. 아, 3년이 아니라 얼마 안 됐죠. 보통 보면 이제 거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에 가도요. AD 3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 역사 일어나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오순절날 찾아왔던 자 이런 말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그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주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이사를 간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은요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 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원래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혼자만 선교사 다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나가긴 나갔지만 이미 로마 전역에 특히 지금의 터키나 지금의 그리스 위에 뭐 마게도냐 뭐 고린도 그 지방 전체까지 사실은 이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거기 7장인데 9장에 가면 바울이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이 멀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받아서 전도가 시작되고 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고 이런 시기가 사실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바울도 처음이었다고요. 거지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이방인 신자 그리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미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안 봤어요. 짐승으로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요 율법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율법을 따지고 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같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라는 건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지중해 주로 붙어 있는 그 한 덩어리 전체 지역을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대가 33년에 앞에 성령 강림, 예루살렘 교회 핍박,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바울까지 눈이 멀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 15년 정도 뒤에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왜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즉 바울과 그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로 또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왜 할례자로 가기로 이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그 교회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덥석 유대인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들을 해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라 뭐 난리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년 지나니까 바울 쪽과 그리고 사도 측 예루살렘 사도들이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교회를 상대로 또 이방인들 잔대로 전도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 유대인 신자들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까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 역사를 이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갈라디아 교서를 쓴 다음에 여러분 그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또 위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적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해서 왜 방문했느냐면요, AD 51년에 이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대두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바리새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바리새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물론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이나 이 그 문화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도 된다고 말한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자, 그걸 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충돌하고 서로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갈등이 막 생기고 있었던 거죠. 물론 고린도후서 앞에 보면 마게도냐 이방인 교회가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보냈어요.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였던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예루살렘 공개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충분히 베드로 사도고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받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을 듣나요? 아니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바울이 직접 전도에 세운 그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주장을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이방인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들이 뭐냐? 이렇게 써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율법을 이렇게 공부했고 내 경력이 어떻고, 자기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 랍비 중에 최고 학벌 나왔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유대인들의 격려, 유대인들이 무슨 업적이 있고 율법을 잘 지켰다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너희끼리 뭐 내 율법을 잘 지켰다 비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이방인 교회를 이방인 신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전도로서의 자격이 있다. 미치지 못할 자로서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다.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스스로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이미 허락을 받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16절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16절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임을 정확하게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금방 읽으면 어쩌는지 모르지만 특히 로마서에 가면 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미 교회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미 고린도의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있는데 왜 그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역하자로 합의를 다 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조금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이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연결 배경이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 요 말을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이해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어요. 유대인이냐? 유대인 신자냐? 이방인이냐? 이방인 신자냐? 추존서가 있느냐 없느냐? 뭐 별별 소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오거든요. 다 필요 없어. 그거 따지지 마. 우리는 뭘 따지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은 천한 것들이요 너희들은 없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세상에서 별별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옆에 제껴놓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가 왜 멋있어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가지신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은 세상의 자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자랑인데 그 외에 다른 것 자랑하는 것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그 고인도 지역에 유력하고 돈 많고 유명하고 누구나 야 저 사람 다 아는 사람 제일 높인 사람 높은 사람이 예수 딱 믿으면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예수 안 믿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만 복음이 들어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높아지면 복음을 더 드러낼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갔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자신을 멋있게 만들려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멋있어봤자 뭐가 더 멋있겠어요? 심한 말로 천한 것들이요. 없는 것들인데 예수 믿으면 유명해집니까? 자기 스스로를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계 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무게 잡고 자기들 율법을 알아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왜 이래?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해. 근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과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추천서 사건. 바울 보고니 추천서 가져와봐. 너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야?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추천서 받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세상적으로 확실한 평판을 가지고 유명한 걸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음의 내용보다는 말 주변 말 잘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고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아주 유행되는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거 그런 헛질하래 속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물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도 다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생각을 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대구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대구 사람들끼리 생각하고 또 충청도 가면 충청도 사람들끼리 내 모였으니까 그 동네 살다 보면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더라 정말 잘하냐 아 그런 나한테 잘했지 그래서 막 하면서 그래서 한 수십 년 살아봐요 어떻게 될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자랑하는지도 모르고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린도 교인들도 유대인 신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동의받고 격려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려면 그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살아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격려받지 못하고 동의받지 못하고 유명해지지 못하고 멋지게 살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탁탁 골라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멋지려고 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십자가에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비춰보면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 때 새벽기도에 오는 요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사는 삶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왜? 나는 나니까. 내가 지금 교회 와도 나고 밖에 나가도 나잖아요. 근데 그 생활들은요 신자의 생활은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드러나는 건 십자가여야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되었으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셨다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것, 직분을 가지는 것, 섬기는 것이 나를 내세우는 것인가? 난 도대체 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신자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십자가 아래 굴복해야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가 확 드러나요. 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십자가는 집어넣고 접어놓고 자기가 막 드러나죠.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가 더 유명해져요. 십자가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기 쉽습니다. 또 그런 걸 추구하기도 쉽고. 왜요? 목사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접어놓고 목사 자신이 예수 잘 믿고 설교 잘하고 능력 받아서 아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런 말이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굴복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싫은 일이에요. 누가 그걸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나 이런 소리 있잖아요. 잔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십자가 아래 굴복한다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에요. 십자가 아래 굴복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자랑 접어.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자랑해라는 게 말, 주 안에서 자랑하면 자랑해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아,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 안 해. 자기들이 비교해서 누가 잘하니 누가 더 높니 그런 말 안 해. 남을 무시할 수도 없어. 왜? 주 안에서 자랑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아래에 굴복하는 자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뭘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는 잘해. 그런데 막상 살 때는 주위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아래야. 십자가 아래 굴복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오시고 기도의 능력과 체험과 역사와 간증이 있는 신자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주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업적을 이루고 유명한 자가 돼야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신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